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인도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또 아끼는 마음으로 또 많은 귀한 말씀들과 교제를 또 오늘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날이 풀려가는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기로 원하오며,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분량을 30분 꽉 채우지 못하고 한 20분 해봐야 알겠지만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주전 이제 539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539년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복습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레스가 바빌론 점령하고 이제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실권을 장악했죠. 그 가운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에서 메대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580년, 550년, 그다음에 이제 539년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580년경에는 페르시아가 메대에 복속된 상태였지만, 고레스의 반란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제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전 535년에 고레스 2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레스가 모든 정권을 갖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메대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에 메대를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나라 전체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에서 메대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요 당시에, 요 주전 6세기 중반 당시에 이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는 그때 역사상으로는 가장 넓은 광대한 땅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이 다리오가 허수아비 왕만은 아니었습니다. 메대 페르시아의 통치 기반을 튼튼히 다졌어요. 일단 다리오가 직접 한 것은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시면 제국을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도가 보면 이제 요게 지금 여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주전 540년경 요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인데요. 요 전국을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위에 이제 3명의 총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니엘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지금 70이 넘어가는 나이였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좀 패망해가던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이 강대국으로 들어선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는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까지 세 번째 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사람이 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나라를 겪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다니엘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자기가 경험한 세 번째 제국에서 첫 번째 총리, 첫째가 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치 체제는 이제 큰 틀에서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페르시아가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제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응? 제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영토를 정복한 나라들은 요거 앞에 바빌론이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통치체제가 상당히 이제 배타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국주의적인 성격에 따라서, 군대가 전부 다 그래서 지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 페르시아부터 그 타민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 페르시아가 땅 넓이도 가장 넓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한 세계 제국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가장 고대의 이 나라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럽인들 생각하면 유럽인들의 자부심은 언제나 로마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와 또 이렇게 같이 세트로 묶여오는 그리스. 그래서 유럽인들, 미국인들은 그리스 로마를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모든 생각들의 문화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많이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좀 이렇게 번외로 빼놔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가 이제 모든 그 어떤 법이나 문화 이런 것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메대 페르시아로 왕국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바빌론 제국 마지막 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됐었잖아요. 성경에는 나보니도스는 없지만 우리가 벨사살이 셋째 치리자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잘 보시면 메대 제국이 이제 바빌론을 점령한 첫 해에 다리오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앞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미 그 실권을 쥐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도 여기 이어지는 건데 다니엘이 여기서도 셋째 치리자로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죠. 이제 예루살렘은 주전 605년에 이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처음 잡혀오면서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난 때면은 주전 535년입니다. 이때까지 70년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70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은 요 586년에 이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 치면은 이게 벌써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그 시간은 주전 605년, 또 어떤 데에서는 606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직후 여기에요. 여기니까 이때로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로 끌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왔는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3, 4년 정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때가 되면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게 스스로도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먼저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제 605년부터 세 차례 걸쳐서 포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과거에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싹 내려놓고 완전히 깨끗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제 어떤 체벌의 시간을 너 하루 동안 아니면 뭐 한 시간 동안 방에서 이렇게 근신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한 시간 동안 딱 가만히만 있고 시간만 되면 나오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우리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시 돌이키는, 그것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유대인들도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앞부분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400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이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요 70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다니엘만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바빌론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1차 포로로 와서 온전히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597년에 2차 포로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주전 597년에 2차 포로, 이때 끌려왔던 왕은 아주 젊었던, 어렸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이렇게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 우리가 바빌론 가야 되는구나. 바빌론에 저항하지 않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들은 대부분 다시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586년, 요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극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때 모든 예루살렘의 건물들과 성전이 부서지면서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3차에 끌려온 사람은 일단 왕부터,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이 다 뽑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죽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야긴, 2차로 끌려왔던 여호야긴, 여호야긴과 10년 뒤에 끌려왔던 시드기야는 삼촌과 작은아버지의 조카의 관계였죠. 근데 시드기야는 아마 요즘에 바로 죽었을 걸로 보이고요.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2차 포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이 2차 포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터가 이렇게 건설되는 것을 보고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장면들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빌론이 메대 페르시아에 정복된 뒤에 5년 정도가는 이제 바빌론의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푼 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고 이제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포고령을 내리자,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은 뭐 요때 왕 끌려왔을 때 10대 후반의 젊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긴 어려웠나 봐요.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스룹바벨이 있죠.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때 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는 아마도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모두 고향을,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끌려오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끌려왔어요. 나는 끌려온 이 바빌론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님들과 우리 민족의 어떤 말씀들을 계속,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빌론에 계속 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인데, 때가 되었을 때 기록에 따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535년에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이제 데리고 떠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때로부터 한 900여 년 전에도 이제 이집트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발을 했어요. 가나안에 가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미 야곱과 요셉 그 세대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민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정의 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바빌론에서 우리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요, 바빌론에서 이렇게 다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아주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했던 그 길과 아주 비슷합니다. 바빌론보다 갈대아 우르가 조금 더 남쪽에 있었어요. 지금 멀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많은 길을 걸었고, 그 다음에 좀 사람이 좀 적었으니까 좀 수월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길과 거의 같은 길을 이 5만 명에 가까운 제1차 귀한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바빌론에는 근데 그때 유대인들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많은 다른 민족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높은 직위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좀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 마음으로는 아 나도 가고 싶다. 다니엘은 특히 이때 끌려왔을 때 이미 성장했었을 때니까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보며 기도도 하고 했겠지만 일단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은 더 고향이 기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성전도 다 봤던 다니엘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이때 다 무너지고 했다는 얘기를 소식만 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TV나 방송사가 없었을 거니까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을 거고 하지만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마 못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무심양면으로 돕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한 것은 요 70년이 다 되어 가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까먹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은 이걸 들으시고 이 즉각적인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은 열심히 우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보시면 귀환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닌 아주 수수께끼 같은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연대가 가장 늦은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서 10장 이거는 고레스 통치 3년 주전 533년 정도로 생각되는 요때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때까지도 환상을 보고 있었으니까 요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기간은 온통 귀환하는 사람들로 바빌론이 가득 차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전 533년이면 아까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유대인들을 끌고 이미 바빌론을 출발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 떠들썩한 귀환이 이제 바빌론 전체가 이렇게 시끌시끌했었을 텐데 다니엘서에는 귀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렇게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의 이런 즉각적인 귀환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니엘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더 중요한 시간표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70년 요걸 넘어서서 유대민족이 이제 그 끝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역사의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미리 눌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눌렀어요. 71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거는 돌아가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70일의 끝에 가는 이건 정말 끝인 거예요.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는 요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고 하신 거죠. 다니엘이 지금까지 봤던 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환상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장차 나타날 네 개의 이방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두 번의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 이 끝에는 여기 안 써, 바빌론. 첫 번째가 바빌론이네. 우리가 이 전체 요거를 요 바빌론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네 번째 왕국까지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imes of the Gentile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왕국은 이미 멸망한 바빌론 제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왕국은 이제 막 흥기하기 시작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요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국은 그리스 제국이 될 것이고, 네 번째 왕국은 이제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때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왕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주전 요 다니엘 여기 있는 주전 530년경 그때 로마가 어떤 상태였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 경상도만한 땅 정도 차지하고 있던 작은 나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나라로 치면 한 신라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로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번째가 로마야 라고 말씀을 설령 다니엘에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죠?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네 개의 이방 왕국이 지나간 뒤에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메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상세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3월 말에 혹시 뭐 몇 주, 한 주, 두 주, 3월 말에 끝나는데 시간이 있으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아주 상세한 역사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렇게 이쪽을 더 얘기해 주시면 됐지, 페르시아와 그리스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 그리고 여기가 끝났을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을, 이 전체 계시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 보강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하니까, 이거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도 더 믿을 수가 있지라고 판단하라.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큰 흐름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현 다니엘 시대에 드러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70일에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분명히 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있긴 있을 거라고 우린 추측할 수는 있어요. 다니엘에게 70일의 시작을 말씀해 놓으시고 이게 뭐 저 그리스나 아니면 그 뒤에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이게 나올지 아니면 다니엘이 죽은 뒤에 요 때가 이제 성취가 될지는 이제 다니엘에게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70일에가 끝나는 이 지점은 영존하는 의의가 임하는 때, 즉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먼저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 그 환상을 봤던 그거와 딱 마무리 끝나는 요 같은 시기에 70일의 끝점이 딱 세팅이 되었습니다. 70일의 끝과 이 네 번째 왕국이 파멸당하는 요 때가 거의 일치할지 조금 다를지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같이 끝나는 시간이 마무리가 되죠. 이 이방인들의 때와 다니엘의 71회를 클라란스 라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 뒤에는 없네요. 우리가 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요런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형제님이신가요? 목회를 하셨었죠. 그분께서 이런 그림 도식들을 많이 해서 그리셨는데 다니엘의 70일에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신 것처럼 70일에를 앞에 7일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1일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들은 바는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1일에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클라란스 목사님은 이제 여기 요 교회 시대 약 지금 2000년에 이르는 요 시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때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의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잡혀가던 주전 605년, 유다가 잡혀갔던 주전 605년 바빌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고 요 70일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간 그때로부터 시작하니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와 여기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끝나는 지점은 동일하다. 그 끝나는 지점은 이제 마지막 한 이레가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의 때가 종료가 되는 그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일에와 62일에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이레 여기에 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70일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게 또 7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70, 예레미야의 70년, 그게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요거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